자, 전도서 9장에 우리가 이제 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네, 오늘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길로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즙을 마실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뜻을 구하고 있을 때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느라고 성경 펼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폈는데 이런 구절이 딱 나오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네, 편하 아, 그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뭐 이런 게딱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뭐 그런 구절이죠 이게.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위에 문맥과 쭉 연결시켜 보면.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이 이제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허락된 인생을 사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기쁨,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굶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기쁨을 위해서 또 음료를 마시고 이게 이제 반드시 술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쁨을 위한 어떤 음료들을 마시고 하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도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최선이 이제 최선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측면에서만 제가 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좋은 말씀들인 것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그 좋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결코 죄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복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충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좀또 간과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8절 보시면은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네 헛된 생명의 모든 날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네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네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니라.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해 아래에서 사는 그 인생에서 그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그 복들,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누려라.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위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얘기했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입는 것과 꾸미는 것,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인생을 조금 아직 많이 살지 않고, 이런 어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방식에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들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야 이제, 아, 이게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가 입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입는 거, 그거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나 이럴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표현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달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이제 요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흰옷만 입고 다녀야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좋은 옷들, 좋은 옷들, 그런 옷들을 이렇게 이제 입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사르인들이 그랬죠. 나사르인들은 누려도 좋은 것들, 얼마든지 누려도 괜찮은 그러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러면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자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제 그 결혼의 문제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포기하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치장하는 것,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의 관점에서 쓰여져서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좋은 것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네가 살아가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는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부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죠. 이게 이제 이위일체 같은 거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로 이제 존재하시는데, 부부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인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한 합당한 협력자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죠. 우리가 그 공부했던 그 전도서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동료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이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다,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는, 이게 이제 부부간의 그런 관계에도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제 한 이제 그 가정, 이 부부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할때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3, 4, 5 이렇게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상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이제 주실 것을 이제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또 찾아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현대 사회에서 그 이제 그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이제 청년 남녀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자녀도 안 낳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결혼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내와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복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먼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먼저 주님께로 먼저 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상실감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부부가 정말 그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좋은 그런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참 같이 함께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 그 뒷부분에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결코 사람이 게으른 것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게으름 속에 허비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나 가치관 그런 걸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직장의 상사들이 우리를 불합리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때 속상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 직장 상사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일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러한 원칙들을 내가 지켜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모든 인간관계에서 똑같은 건데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아내를 내가 그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저 모양인데 뭐 아내가 저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여기서 내 직장 상사가 저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심성에서도 당연히 그런 반발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잠깐만 내려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상대방이 어떻게 잘해, 상대방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결산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원칙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 이제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하는 그 전도서 9장 그 10절의 이 말씀,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직장에서의 그 자기 책상 앞이나 이런 데 딱 붙여놔도 굉장히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은혜 되는 말씀만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지 말고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붙여놓고 생활하면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내가 돌이켜 또 해야 아래서 보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이제 인생을 관찰하는 그 모드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내가 돌이켜 이렇게 봤다 하는 그 얘기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뭐 빠른 자들은 결코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다 반드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긴다. 그러니까 이 11절 끝부분에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긴다 하는 요것이 이제 골자인 거죠.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경주에서 자동적으로 우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한 용사 또는 강한 군대라고 해서 모든 전투에서 자동적으로 다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 이제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학식이 많은 자다 이렇게 보면, 그 학식이 많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생계의 문제가 다 이렇게 여유롭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명철한 자, 이제 뭐 우리 똑똑한 자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하면 뭐 IQ가 높은 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거대한 부를 또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타고난 어떤 그 재능, 이 탤런트 이제 그게 있는 건데. 타고난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여기 이제 페이버 호의를 입는다, 은총을 입는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애초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라면, 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선포자가 이제 인생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영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주, 전투, 빵. 빵은 이건 생계의 문제죠. 또 재물, 이건 이제 부의 문제죠. 그다음에 은총, 이것은 이제 기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다섯 가지 영역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는 승자들이 있어요. 승자들. 경주에서 승자는 빠른 자, 전투에서 승자는 강한 자. 예, 이 생계의 문제에서의 승자는 여기는 이제 지혜로운 자 이렇게 돼 있고, 예, 부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의 승자는 이제 명철한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예, 기회의 은총의 문제에 있어서의 승자는 이제 재능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기분 좋지요. 기분 좋은 일이고, 내가 이제 좋은 위치에서 출발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한없이 부러운 거죠. 이제 금수죠. 이제 이런 게 한없이 부러운 건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나는 이렇게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면은 다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돼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피 터지게 이제 그 싸우고 쟁취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다가 승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나는 루저야, 나는 패자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선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는 거다. 자기가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예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야말로 그랬을 때 얻는 결론은 뭐냐?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그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걸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 기회와 때는 다 생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재난과 올무도 그들 모두에게 다 생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에게는 재난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재난과 올무는 다 같이 생긴다. 이제 이게 이제 이 관찰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그 전도서 7장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드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떤 재난과 올무에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인간이 알 수 없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어떤 연약함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와 때를 공평하게 주셨고, 또 올무와 또 이 재난 이것도 또 공평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원망, 그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가는 거죠. 평생. 하나님이 왜 나를 이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필요한 그 좋은 것들을 애초부터 나에게는 이렇게 적게 허락하셨나. 또는 아예 허락을 안 하셨나. 이제 이런 어떤 원망 속에서 인생을 그냥 다 소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도 그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경우도 또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출발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올무에 걸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게 출발한 것,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자만하고 또 그 너무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빨리 이렇게 이제 부를 얻거나 또 명예를 얻음으로 인해서 또 너무 빨리 타락해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설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 사람에겐 전체를 몰아주시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셨다 하더라도 사람은 불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깨달음이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시고 나는 창조물, 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원함대로 어떠한 것들을 나에게 행하신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전적으로 나에게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정이 될 때, 그때 이제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 이제 없게 되면 인생이 내내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 좋은 기회를 잡고 태어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의 절대 다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불평과 불만 속에 그렇게 지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제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요런 인간의 어떤 이 상태를 이제 파고 들어와서 이제 사람을 이제 선동하는 거, 그게 이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이제 그 사람을 계급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란 말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걸 다 계급화시켜서. 이 계급 간에 이제 투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가 봐도 이거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 못 가진 자들에게 이제 그 가진 자들에 대한 이제 증오심을 이렇게 막 이제 갖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증오심을 불태우게 해서 이제 폭력을 통해서 이제 혁명을 해서 이걸 이제 뒤집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마귀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의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 공평하신 거거든요.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다. 하나님 명백하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지, 이것이, 누굴 원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 예,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 혈기왕성할 때, 이제 그 반사회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이런 이제 마귀적인 이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조금 남은 그 부분까지만 하시죠.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이 지혜를 보았는데 그것이 내게는 크게 보였노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하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게 이 솔로몬 이 전도자에게 이것도 굉장히 참 인상 깊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조그만 도시 안에 조그만 도시 곧 안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려고 위대한 왕이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큰 보루를 쌓아 그것을 치고자 하더니 이제 그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가 자기 지혜로 그 도시를 건졌도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조용히 더 잘 들리느니라.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전도자가 이제 굉장히 그 자기에게 아주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런 일을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체험 같아요. 실제로 겪었던 일 같아요. 그랬는데 조그만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고 누구라도 와서 언제든지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점령해 버릴 수 있을 그런 도시였는데 위대한 왕이 와서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이 도시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그 안에 가난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지략을 이용해서 이 도시가 구출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제 요것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사람을 참 길이길이 기억하고 이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이게 이제 지극히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그 해 아래 사는 인생의 어떤 그 허무함 왜 허무하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의 어떤 부조리함 같은 거였잖아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것이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것 때문에 이제 이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돌아가는 그 부조리한 것들로 넘쳐나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라는 이 표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 잠언, 아니 전도서에서 발견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교사들이 있는 거죠. 성경의 각 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뭐냐 할 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조그만 도시 안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려고 위대한 왕이 와서 포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은 인간보다 거대한 존재인 이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그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셨고 그래서 그 도시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마귀의 어떤 그 파멸시키려는 그 계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 주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이 도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잊어버린다는 그 표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이제 어떤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하는 시키느니라 이랬는데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본다면 여기에 그 이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는 죄인 하나는 우리가 이 마귀의 또 모형으로도 또 우리가 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 전체에서 이제 요지는 뭐냐? 도시 전체를 구하는 어떤 선행, 이런 것조차도,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잊혀지더라. 그러니 도대체 이 인생, 이게 해 아래서 사는 이 인생이 도대체 뭔 가치가 있는 거냐. 참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제, 그게 이제 요 글 자체에서는 이제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죠. 주님, 이 선포자가 이제 이 지혜로운 이 사람이 수많은 인생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발견한 그 어떤 인생의 부조리함 또 허망함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 또한 참 수많은 부조리함, 불합리함, 인생의 모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소망을 두고 거해야 될 곳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정말 영원한 본향,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고 이곳은 내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장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성실하게 하시고 또 이 땅밖에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세상, 완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과 말로서 또 전파하며 사는 그런 사람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